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나 있어요. 땀을 좀 닦고. 창이 안 뜨지? 아, 벌써 5시 1분이군요. 벌써 5시 1분이군요. 네, 붉은 노을님, 안녕하세요.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이상 없는지 보고. 박명희님, 반갑습니다. 현재 9명 시청 중. 네. 진리님, 슈혜님, 반갑습니다. 지금 땀을 조금 흘려서 지금 상태가 조금 정상이 아니지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서 지금 오타를 쳤군요. 네, 현재 5시 2분.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1명 시청 중. 네, 오늘은 9월 20일 가을의 절정, 한창 그 날씨 좋은 가을이에요. 와, 하늘이 완전히 파란데, 여기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올해는 여름이 너무 이 허둥지둥 지나가서 더운 줄도 모르고 장마비만 계속 맞다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가을 날씨가 되니까 이번 주말은 날씨가 화창한데 다음 주도 화창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지만 장기예보는 원래 안 맞기 때문에. 박명진님, 박영진님 반갑습니다. 김광현, 류현진 오늘 동시 출격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죠. 류현진은 잘 막았는데 성을 올리지 못했고 토론토가 개삽질을 하는 바람에 연패를 쓰고 5연패가 6연패인가 지금 개박살이 났고 김광현은 홈런 두 개 맞고 백구를 던지게 한 게 조금 무리였어요. 빨리 교체를 했어야지. 딱 봐도 백구는 무리다 하고 싶은데 교체 타이밍을 감독이 놓쳤어요. 네,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네, 첫 번째 국기로 들어가겠습니다. 5시 3분 현재 17명 시청 중입니다. 네, 피수 A님 반갑습니다. 네. 서민 안철수, 아, 서민하고 기생충 서민. 서민이라고 하면 이 서민을 이야기하는지, 서민 교수를 이야기하는지, 학자를 이야기하는지, 일반 서민들을, 시민들을 이야기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 고치라고 해요. 띄우고 민이라고 하든지, 서민이 뭐야. 서민 안철수 이러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서민 됐잖아. 기생충 학자 서민, 안철수, 진중건, 이 세 귀족의 심리. 이 뉴스에 안철수하고 뭐 서민이 뭐 방송을 했는지, 유튜브 방송을 했는지, 뭘 했는지, 팟캐스트를 했는지. 하여간 제목이, 기레기 제목이 문 팬덤 척은하다. 하인 되는 줄 몰라. 서민은 문 팬덤에 편성하다. 여기서도 제목을 기레기 이렇게 뽑았잖아요. 안철수, 문, 팬덤, 척은 하인되는 줄 몰라. 이게 뭔 개소리야. 서민이 그나마 조금 이 정상적인 인간이야.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개소리는 개소리고 이런 데서 IQ를 들킨다고 문, 팬덤이 척은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척은하다는 말은 대중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뭐, 최근에 이런 것은 광범위한 대중들을 최근하다고 하는 건 이건 개소리죠. 이런 데서 IQ를 넓히는 거예요. 아, 안철수는 IQ가 두 자리라는 걸 이런 데서 들켜요. 물론 이제 IQ도 어느 한쪽은 높죠. 아스퍼거 다 그래. 좌뇌는 IQ가 높은데 우뇌가 낮거나 그 반대거나 이 뇌가 어디 고장난 사람이 100% 확실해요. 서민은 그냥 자기 떠보려고 그러는 거야. 좀 떠보려고. 진중권은 조국은 자기 친구인데 법무부 장관하고 자기는 찬밥 먹고 누군 더운 밥 먹고 누군 따신 밥 먹고 누구는 찬물에 보리밥 말아 먹고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고 납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 진중권은 재앙반은 배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아, 서민은 떠지 못해서 떠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문재인 찬양해봐. 어느 신문에 씨를 죽였어. 기레기 다 저쪽인데. 그래서 서민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안철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 안철수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바보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기레기 제목 뽑은 것만 봐도 안철수는 바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개소를 하고 있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왜 귀족들은 문발을 까는가? 왜 노발을 까는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뭐 문발이나 노발하고 뭐 억가심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죠. 남들이야 문발을 하든 뭐 BTS 발을 하든 뭐 일본 사람들은 일바하고 중국 사람 중바한다고. 중국 가봐. 다시 시진핑 찬양해. 근데 중국 가서 야 너들은 척은해. 시진핑 하인 되는 줄 몰라. 이러면 중국 사람 비웃죠. 그건 덩신 같은 머저리 소리라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아, 너희들은 불쌍해. 아베 종노릇신 하고 있네. 이거는, 그런 소리 해봤자 일본 사람들은, 야, 조센찡들 정신승리하네. 이런다고. 저는 씨알도 안 먹혀요. 미국 사람한테, 아, 미국 사람 불쌍해. 트럼프 하인이 되고 있어.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와, 맞아. 우리는 트럼프의 종이야. 그러고 막, 그러겠냐고 비웃지. 어휴, 천조국. 1년에 국방에서 한 천조국 쓰는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가 엉기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불쌍하지. 우리가 미국인들 불쌍해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구나 깜짝하겠냐고. 덩신 같은 소리야.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민이나 안철수나 진중권은 왜 문발을 안 할까? 할 수가 없어. 문바는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서민이나 안철수나 진중권보다 더 뛰어난 문바들이 우리나라에 3만 명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재인 뒤에 줄을 서봤자 3만 등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바를 안 하는 것이다. 예. 하여간 그 인간은 구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이 제거할 수 있을 뿐 자기한테 플러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죠, 플러스로. 플러스하면 되잖아.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어떤 것을 플러스 하려 해도 마이너스를 해야 플러스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내한테 가져오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한 레벨 위로 올라가서 전화를 걸어서 아, 이거 부탁합니다 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좀 이걸 내가 버리고 싶다. 버리면 돼. 1초 만에 버릴 수 있잖아. 근데 얻고 싶다면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포스트잇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획득할 수는 없는가? 그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밑에 가서 기다리면 돼.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석 달만 앉아있으면 감홍씨가 딱 떨어져서 입에 딱 떨어져요. 그것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돼. 그러니까 감홍씨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3개월만 걸리면 앉아있으면 홍시가 탁 떨어진다고 그때 한 눈 밟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당첨되고 싶으면 800만 장을 사면 돼. 얼마나 쉬워. 로또 800만 장만 사면 당첨돼. 플러스는 굉장히 쉽다고. 단 800만 장 살 돈이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세상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플러스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절차를 밟았어 비용을 들였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 주면 되는 거야. 나 받고 싶다 암호를 해야 돼. 저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데이터 뭐 굉장히 그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플러스를 하고 싶다, 개혁을 하고 싶다, 혁명을 하고 싶다. 그럼 혁명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혁명의 방해자를 제거하면 확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혁명의 방해자를 제거해도 혁명이 안 돼. 개혁의 방해자를 다 제거해도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재수가 좋아야 된다. 또 하나는 방해자를 제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 그래서 구조론은 이제 소성이 아니라 대성인데 이 말은 뭐냐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의당은 소성이고 민주당은 대성이에요. 이 정의당은 이 타겟을 보고 딱 조준해서 딱 겨냥해서 맞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략이죠. 근데 민주당은 이것저것 다 찝쩍거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재명의 뭐 보편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도 다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한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하고 민주당 차이는 정의당은 요걸 해야 돼, 요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것저것 다 해봐. 뭐 검찰 개혁도 해보고 언론 개혁도 해보고 일본도 때려주고 중국도 때려주고 북한도 때려주고 미국도 혼내주고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꼴통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일본에 충성해야 돼, 미국에 충성해야 돼, 북한을 조져야 돼 하고 답을 미리 정해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근데 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당명부터 열려있잖아. 열린 사람들은 확률을 따라가는 거지 정답이 없어요. 큰 길을 가다 보면 운 좋으면 하나 걸리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남존일 하고 자기는 이득을 못볼 수도 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리를 가지고 팀플레이를 해서 큰 전략을 세우고 큰 승부수를 던지다 보면 운 좋게 하나쯤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을 반대해서 이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알 수 없어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찝쩍거리다 보면 답이 나와. 일본도 때려보고 아베도 때려보고 시진핑도 때려보고 김정은도 때려보고 트럼프 때려보고 골고루 찝쩍거리다가 하나 걸리면 이제 굴 빠는 거죠. 확률을 노린다고. 근데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작사를 던져서 잡으려고 그래요. 아, 요게 정답이야 요걸 잡아야 돼 하고 막 그것만 노리는 거야. 그게 플러스 전략인데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략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플러스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힘이 세고 상대방이 약할 때 힘없는 애 때려주기는 자기가 플러스를 할수 있어요. 그냥 뺏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엄청 세다. 상대방 힘이 없다. 좁혀서 그냥 강도짓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리를 가지고 크게 연대를 해서 큰 길을 가다 보면, 장기전을 하다 보면, 결국 그, 투자는 내가 하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볼수 있어요. 노무현이 투자를 하고 문재인이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도 쓸쓸해하지 않는다. 배아파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나한테 칭찬이 안 날아오고 다른 사람이 그 결실을 가져가도 군자답게, 대인배답게, 그래, 네가 먹어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함께 할수 없어. 꼭 자기가 잘났으니까 내가 장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하고는 큰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고생은 내가 하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잘난 척 해야 된다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진중권 같은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보다 잘났는데 조국 학교 다닐 때 내보다 못했는데 내가 조국보다 못한 게 뭐지? 이래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철수나 서민이나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귀족이라서 평민들과 같은 계급이 되기가 싫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판 붙일까 봐. 문바나 노바나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김어준과 동급이 되나. 김어준은 맨날 졸라 씹어하고 쌍소리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김어준하고 같은 레벨이 있을 수가 있어. 김어준은 저 밑에 평민이고 나는 귀족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인배고 쓰레기다. 그런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쪽 그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하는 칼럼을 쓴다. 어느 신문에도 안 실어줘요. 조중동 실어주겠어? 경향신문이 실어주겠어? 한겨레신문이 문재인 지지하는 칼럼을 실어주겠냐고. 안 실어줘요. 자기가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보통 그렇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소인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특이한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그래. 어차피 문바들은 안 불러줘. 그러니까 안 불러줘도 상관없지, 나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뭐 신문에 칼럼 쓰라고 청탁이 안 들어오지. 뭐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심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사심이 있겠냐고. 내가 뭐 장관을 노리냐, 국회의원을 노리냐, 뭐 명성을 탐하냐. 없어. 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고 더 이상 여기서 떼고 싶지 않아. 구조론을 보급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지구촌 인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구조론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걸 왜 남 죽이냐고. 내 혼자 갖고 있지. 야, 그러지 하고 나만 호주머니 딱 넣고 구경 안 시켜주는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가 있다. 내가 그 보배를 갖고 있다. 구경 안 시켜줘. 자기만 갖고 있지. 왜 그걸 구경시켜주냐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를 하는 것이고 서민, 안철수, 진중권 이런 쓰레기들은 사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떠야 되기 때문에 장관 한 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해져서 개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바들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수백만 명 속에 섞이기가 싫은 거죠. 그게 귀족십니다. 막 그런 얘기예요. 네. 현재 43명 시청 중입니다. 네. GJ리님,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근데 원래는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결 따라간다는 거죠. 일단 뭐 신문사에 청탁이 들어온다. 방송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아는 척을 한다. 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돼요. 환경에 지배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좀 이상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민중을 배반하는 것은 뭐 어떤 생각 때문이 아니고 행동 때문에.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간은 생각을 따라간 동물이 아니고 행동을 따라간 동물이에요. 그게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게 별 게 아니고 일단 군대 같은 데 가서 야, 군대 진짜 멋같아, 형편없어. 그러다가 또 자기가 병장 내보면 자기가 비판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내무발이 안 돌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미끄러지는 거예요. 스키를 타는데 솔로포를 따라서 쭉 미끄러진다고. 역주행은 불가능해.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조폭이 됐다. 그럼 조폭 짓 하는 거야. 내가 조폭인데 나는 어리 있는 착한 조폭이 될까? 그건 불가능해. 일단 내가 미통당, 국힘당에 입당했다. 국힘당 국회의원인데 올바르게 판단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안 돼. 해보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은 그 행동에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중권이나 서민을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 삐뚤어져 있어. 그 인간들의 99%는 행동에 생각을 맞춥니다. 생각에 행동을 맞추는 사람은 없어. 제가 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생각에 행동을 맞추는 사람일까? 아니야. 노무현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밑바닥에서 굴러먹어봤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알아요. 대중들과 역으로 가는 걸 해본 거야. 네. GJ리님이 환경이 삐뚤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99%가 왼쪽이다 하는데 오른쪽이다 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노무현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노가다를 할 때 다른 노가다꾼 99명 이쪽이다 할 때 노무현 혼자서 저쪽이다 하면 다른 노가다꾼들이 노천재! 같은 노가다꾼에도 노무현 저 사람은 좀 다른 우리하고 달라 하고 따라간다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일단 제가 이제 밑바닥 생활 좀 해봤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99명이 이쪽이다 할 때도 혼자 앉아! 해본 적이 있다고. 왜냐? 노가다꾼들이 뭘 알겠냐고. 그다 노가다꾼들인데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 그 자부심이 있다고. 이 쪼다들, 멍청이들, 하여튼 덩신들, 나 혼자 똑똑하다고. 군계 일학이야, 그 노가다 안에서는. 그래서 99명이 다 이쪽이다 해도 내가 혼자 이쪽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 성공시켜 본 경험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좀 주변에 띠란 사람들을 거느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하층민, 제일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고 막말하고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굴러먹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굴러먹어 보면 99명이 다 이쪽이다 해도 나 혼자 이쪽이다 해가지고 와 맞네 역시 그 사람 훌륭해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만 제압해 봤어요. 심지어 대전의 쪽대기파 부두부하고도 한번 붙어본 적이 있는데 주먹대결을 한 건 아니고 제압을 해본 거예요. 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삼당 야합 찬성해도 노무현 혼자 이겼습니다. 왜 노무현은 그렇게 했을까? 제발 노무현 노가다 할 때 그걸 해봤어. 노가다군 99명 이쪽이다 할 때 노무현 혼자 이쪽이다 해가지고 그걸 성공시켜 본 거야. 그런 경험이 한 세 번만 반복되면 인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봐야 돼. 그래서 노무현이 특별히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뭐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성공시켜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왜 똑했어요? 코르시카에서 똑똑한 사람이 감옥으로 자기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99명이 이쪽이다 할 때 혼자 이쪽이다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경험이 경험. 평생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안철수처럼 보통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다음 꼭지는 농객행동 이재명.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원래 제가 이제 제목을 조금 더 심한 걸로 뽑으려 하다가 어리석은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뽑으려 하다가 또 이빠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와서 시비할까 봐 나도 이재명 지지자인데 골수 지지자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빠들하고 싸우기 싫기 때문에 농객 행동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어리석은 이재명 이렇게 하려다가 왜 어리석은 이재명을 하려고 하냐면 그 다 조회수 때문이야. 이재명 어리석은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으면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는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농객 행동 이재명 이러니까 뭐 조회수가 별로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꾸 뭐 논쟁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아직 떠지 못했다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떴는데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점잖게. 그러니까 이미 이름을 다 알렸는데 이재명 이름 석자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 다 아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토론이나 논쟁을 하면 그 전문적인 지식인의 그 학술회의가 아닌 이상 본질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토론이 안 돼.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패널이 훌륭해야 되고 그 지켜보는 관객들이 훌륭해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일단 뭐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수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면 100% 정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룰을 지키니까. 그러나 실제 TV 토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쇼예요, 쇼. 그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 뻔뻔한 사람이 이긴다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따로 떴지 않습니까? 왜 떴겠어요? 어떤 사람은 노무현의 뭐 송곳 같은 예리한 질문, 노무현이 막 치밀한 준비에서 막 정주행을 팔라버렸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 표현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 분노의 표정, 정주영한테 어떻게 재벌이 노동자에게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 다 넘어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홍사덕이야. 그러니까 예리한 뭐 치밀한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목청 조절, 목소리 톤을 잘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재벌이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자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거의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표정 연출을 잘 해주면 다 넘어가요. 그지.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이제 체질적으로 돼 있었어. 그 그거야. 그래서 별게 아니고 토론이라는 것은 이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트럼프처럼 뻔뻔한 사람이 이겨요. 이정희가 이제 박근혜한테 기습 질문을 했는데 기습 공격을 했는데 박근혜가 태연하게 그걸 받아치신 거죠. 그래서 역효과가 났어요. 이정희 지지자는 막 이정희가 속 시원한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지지자가 이겼어요. 그 장면은.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상대방을 찔렀는데 태연하게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겨. 그러니까 TV 토론은 굉장히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돼. 이회창은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해서 진 거고 표정, 얼굴이 두꺼우면 된다고.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부처처럼 앉아있으면 TV 토론 이겨요. 얼마나 쉬워. 말 잘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TV 토론을 잘해보려고 막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아바타입니까? 하고 막 개쇼를 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됐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웅변대회하고 막 제가 아바타입니까? 하고 열을 올려봤자 사람들 다 비웃지. 그래서 토론 잘한다고 잘하는 게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 유시민이 잘하잖아. 그래서 유시민이 토론 잘해서 떴냐고. 토론 잘하는데 분명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 패널들하고 적석 투표를 해보면 다 유시민이 이겼다 그래요. 말은 잘하니까. 근데 지지를 못 받아요. 그걸로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데 실패했다. 그런 얘기고. 그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뭐죠? 지역 화폐. 이게 이제 경제학자가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 관리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공무원들이 이거 관리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수천억 깨진다. 다시 말해 국가 경제 전체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보가 어딨어.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해도 지역화폐 때문에 경제 발전한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지역화폐 때문에 경제 발전한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재명도 그런 주장 안 해. 이제 문제는 그 관리 비용이지. 예를 들면 따릉이 같은 경우도 근데 따릉이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할까? 따릉이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경제가 생활이 윤택해지는 아니에요. 자전거포만 망했지. 그 따릉이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따릉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 공무원들 임금은 뭐냐고. 그러니까 따릉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공유경제 개소리야. 공유경제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유경제를 왜 하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인 효과가 있고 이 안보 비용을 생각해 봤는데 국방비 지출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윤택해졌냐? 아니에요. 아니 군대 2년간 썩어가지고 2년 동안 군대 생활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아니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1,000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하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가 발전했냐? 아니죠. 오히려 그 국방예산을 줄여서 레이건 시대에 미국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국방을 안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레이건이 군축회담을 해서 국방비를 절감해서 미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우리도 경제를 살리려면 안보 비용을, 지출을, 국방비를 줄여야 돼. 근데 줄일 수가 없죠. 국힘당 때문에. 국힘당만 없으면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죠. 근데 이 안보라는 게 외전이 있는가 있으면 내전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침략만 안보가 아니고 국가 내부의 노숙자도 안보예요. 노숙자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 좀도둑. 이런 안보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좀도둑을 막고 노숙자를 없앨 수 있는가? 이것도 안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비용을 아끼면 안 돼요. 그게 신용이고 그게 투자라는 거지.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는 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본주의는 신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말이 맞냐? 둘 다 맞아요.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는 신용이고 단기적으로는 효율인데 이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의 지역화폐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선진국은 그렇게 합니다. 왜 하느냐. 이런 걸 많이, 괜히 많이 해요.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괜히 많이 해야 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뭔가 시장들에 이런 거 와서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요. 맨날 뭐 아침에 뭐 나와라 그러고 뭐 서부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온갖 잔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의회에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민들이 자기가 아는 시의 의원을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시의 의원을 통해가지고 그 앞에 뭐 청소기가 어떻게 고장났다, 뭐 쓰레기가 어디에 쌓여있다, 어디가 어떤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한다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받쳐. 그것이 실시간으로 시장 기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장하고 시민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의 부패가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지역화폐를 발전시키면 공무원들과 업자들의 농간이 없어지고 공무원들 부패가 없어진다고. 그 대신 뭐가 생기냐면 시의회의 부패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를 하면 시의회가 타락하고 러시아식으로 이제 언론도 없고 막 개판으로 치면 시의회는 안 하는데 업자들하고 공무원들이 뒤로 붙어 먹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래도 부패하고 저래도 부패한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뜨고 저쪽이 막으면 저쪽이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답은 시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려면 대화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를 비롯해서 뭐 지역 이벤트, 뭐 지역 축제, 뭐 지역 행사, 뭐 온갖 걸다 해야 돼요. 시장이.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시민들이 그 시의회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서 계속 소통을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부패가 없어집니다. 부패라는 것은 그냥 깜빵에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재명처럼 하면 부패가 없어져요. 그게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장과 시민이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 계속 하다 보면 다 친구가 돼가지고 모든 이제 시민들이 그 시장하고 아는 거야. 일단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면 길 가는 시민들이 다 이재명 저기 가네 하고 막 시장님하고 쫓아가가지고 동네 앞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일러바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이 없어지고 노숙자도 없어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뭐 요거 해서 돈 번다 개코나 무슨 돈을 벌어. 그래서 지역화폐에서 경제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같은 걸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한 10가지 해야 돼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뭐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온갖 걸 다 하다 보면 이 공무원하고 시민이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무원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부패가 서로 밥 숟가락 몇 개 있는 게 다 알게 돼. 잘 알다 보면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죠. 왜냐면 서로 아는데. 그래서 이 이재명의 지역화폐를 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것은 그 해서 경제 성장한다는 게 아니고 저걸 하면 시민과 시장이 굉장히 긴밀해져서 부패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본주의 발전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공무원을 절대적으로 불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CEO에 없애버리고 시장도 없애버리고 박정희 때처럼 그냥 시장 군수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고 국회에도 필요 없어. 그냥 여의도 저 국회에서 다 폭파해버리고 흑역령 공약 있잖아. 국회의원 300 뭐, 총살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 개코나. 실제 그렇게 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동유럽이에요. 그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개판됐지. 민주주의는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길게 보면 이게 다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화폐는 해볼 만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경제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다음은 바보야. 답은 재용이다. 이건 별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언제부턴가 여론조사가 권력이 돼가지고 이 국힘당 여론조사 수치에 목을 메고 있는데 추미애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문재인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지니까 1, 2%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걸로 국힘당 이득을 봤을까? 천만의 말씀. 단기적으로 이득을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봐요. 다시 말해서 국힘당이 일시적으로 민주당을 때리니까 여당이 폭주하면 안 되지. 여당도 견제해야지 하고 이제 일시적으로는 야당이 그래 해봐라. 지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래 엄청 못 부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저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막 불러.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노래 끝나고 나면 저 새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대에 올라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은 국힘당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잘하고 있어. 노래하니까 잘한다 그러지. 근데 그 노래 끝나고 한 며칠 지나면 어떤 새끼야 그때 무대 올라가서 노래 불렀어 하고 막 사람들 욕한다고. 다시 말해 타이밍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도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경욱하고 차명진 같은 막말 효과인데 막말하면 처음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빠져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혹시 차명진 말이 맞는지 모른다. 혹시 민경욱 주장이, 홍준표 주장이 혹시 근거가 있는지 모른다. 호기심 때문에 잠시 하루 이틀 정도 반짝하다가 한 3, 4일만 지나도 도로가 미탑을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국힘당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야당이 무리한 공격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조중동하고 보수는 왜 저런 짓을 하나? 내가 봤을 때 이재용 때문이에요. 이재용이 지금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조해져서 일단 때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찬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수가 강하다. 이 보수가 누구냐고. 누가 강하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강한 보수란 놈이 누구냐고. 전두환이야? 노태우야? 이명박이야? 박근혜야? 강한 보수 어디서? 우리 없잖아.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진짜 강한 보수는 이재용이에요. 구조론을 말하면 입자가 너무 강해지면 질을 해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가 경제가 너무 발전하면 빈부차가 심해지고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 발전해도 안 좋아.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뭐 중소기업 위주로 다양한 기업들이 다 같이 발전하는 게 좋은데 실제 현실이 그러냐고. 현실은 농민들은 망하고 IT는 잘 되고 굴뚝산업은 이제 망가질 거고 이 뜨는 업종은 뜨고 망하는 업종은 망하고 대형마트는 뜨고 재래시장은 망한다고. 근데 입자가 너무 떠버리면 질이 붕괴되기 때문에 입자가 떨수록 질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벌이 잘 나갈수록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재용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무너지는가? 다 삼성 때문에 삼성. 삼성 현대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 현대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재벌의 권력이 대통령을 청와대를 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조만간 망할 것 같지 않아.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기업이 뜨는데 뭐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는 옛날 사람이고 좀뭐 저커버그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뜨는데 계속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돼. 그러냐?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대국과 소국의 차이라고. 미국은 대국이 우리나라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재를 삼성이 다 썰어가 버렸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바닥이 좁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뭐 인재들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인재를 삼성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삼성을 능가할 기업이 한국에서 당분간 안 나옵니다. 일단 뭐 네이버나 다음이 커서 삼성을 찜째먹는다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고립된 나라들은 입자가 질을 능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질이 견고해져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뜨면 뜰수록 문재인도 뜬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명박근혜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왕은 이재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얼굴 보라고 띠라게 생겼잖아. 저 띠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버리면 나라 망하지. 그래서 재벌이 이 정치 권력까지 가져버리면 통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망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재용이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재용이 너무 나대도 안 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커버그가 너무 나댄다, 뭐 스티브 잡스가 나댄다, 뭐 일론 머스크가 나댄다, 빌 게이츠가 나댄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근데 한국은 재벌이 너무 나대기 때문에 재벌 권력이 청와대 권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 그럴수록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해서 재벌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국민이 합의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누구나, 아, 삼성이 너무 오버하네. 삼성이 너무 덩치가 크네. 삼성이 너무 잘 나가네. 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앞에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못 됩니다. 이낙연이든 이재용이든 삼성 정도는 내가 길들여 줄게. 삼성은 내가 갖고 놀지. 이런 자세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갖고 놀려고 하는 세력이 삼성과 언론과 검찰인데 이 놈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얘들하고 적대해도 안 돼요. 삼성하고 싸우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말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네, 다음 꼭지는 오인혜의 죽음과 대신문관의 입장.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오인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다가 지난번에 또 뭐 자살한 분에 대해서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잘렸어요. 그게 정확히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이제 죽은 사람 언급해서 잘렸는지 하여튼 그때 제가 말 실수를 딱 두 분 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게 원인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오인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읽어본 사람이 몇 차례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읽어보겠냐고. 저도 조금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길어서 야 도스토옙 새끼는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구나 해서 도스토옙 새끼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읽어본 건 얼마 안 돼요. 조금 읽어보고 아는 척하는 거야.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도스토옙스키 장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데, 양반이 이제 혁명을 하다가 이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사형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혁명한다고 급죽대봤자 이제 한 6개월 형 받고 풀려나는데, 하필이면 그때는 막 사형!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형대에 딱 서니까 얼굴을 딱 가리고, 사수들이 총을 딱 들고 딱 정렬해서 발사 준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 진짜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 믿고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 그때 이제 막 급하게 그 황제의 부하가 달려와서 사형 중지! 사형 중지! 사형 중지! 이렇게 그 살았어. 그야말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황제의 쇼였어요.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지식인들을 엿먹이려고, 그래, 니들이, 급죽된다 이거지. 도스토옙스키 너 잘났다고 까분다 이거지. 내가 혼을 내주겠다고. 너 오줌 싸게 만들어줄 거야 하고 쇼를 한 거예요. 그 일부러, 사형대에 세운 거라고. 전에서 오줌 쌀 거야. 이렇게. 근데 오줌 쌌어. 제가 볼때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후 행동을 보면 거의 오줌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유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소동을 피우고 꼴통짓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동정해서 그 시베리아에서 개고생을 한게 아니냐, 불쌍하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와, 그건 나한테 소중한 경험이었어. 니들은 시베리아 가봤니? 시베리아 가보지를 못해서 말하지 마라! 시베리아 가봤어! 가봤어! 나만 가봤지! 나는 시베리아 가봤지! 나는 사양대에서 봤지! 이게 평생 자랑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인회는 전율의 이초를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형대에선 도스토옙스키도 전율의 이초를 경험한 거야.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나온 얘기가, 어떤 사람이 천조 킬로미터를 걷고 난 다음에 2초간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래놓고 나라면 기꺼이 천조 킬로미터를 걷는다, 개코나. 천조 킬로 걸어가려면, 300억 년을 걸어가야 된다고. 정확히 289억 년을 걸어가야 시속 4km 속도로 천조 킬로를 걸어가래. 289억 년이면 5억 년 알바도 아니고,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인데 무슨 289억 년이야. 그냥 하는 소리고. 그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초가 중요해, 2초. 그러니까, 오인애가 부산 영화제에서 그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 신문 기자들 일제히 카메라를 착착착 찍어낼 때 2초가 있는 거예요, 2초. 그 2초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좀 틀려져.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고 할때그 2초, 청문회에서 정주영을 발라버릴 때그 2초,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좀 틀려요. 이미 그 요단강을 걷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인회가 부산국제영화에서 2초간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 그걸로 떠서 더 유명해져서 주연 배우를 따고 대종상도 받고 헐리우드 진출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2초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천문회에서 정주영을 발라버렸을 때 그 2초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2초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부담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부담이 없어. 저도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오인회도 부담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오인회한테 야, 너 떴잖아. 떴다며. 그때 떴는데 왜 요즘 영화에 안 나와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 오인회가 유튜브 방송을 개설했는데 네티즌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요즘은 TV 안 나와요? 그 오인회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는 귀납적 사고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중량은 도스토옙스키 인생 행적을 보면 참 팔자가 기구해요. 그 시베리아 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고를 치는데 이제는 이제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급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렇다면 뚜르게네프라고 대문호가 있었어요. 그 양반을 엿먹이고 톨스토이를 약올려주고 진중권을 갖고 놀고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뚜르게네프나 톨스토이를 가상적으로 삼아서 이제 엿먹이는 거야. 왜 그런지 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죽음의 단계를 요 단계를 한번 건너왔기 때문에 이 복수를 끝낸 오자스가 된 거지. 이미 복수했어. 이미 할 것 다 해버린 거야.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꿈도 없어. 이미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다고. 그래서 태연자에게 이제 야 뚜르게네프 너 이만 사형제 한번 써봤니? 너 이만 서양물 좀 먹었다고 영국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척하는데 네가 그 시베리아의 광대한 삶의 속을 한번 걸어봤어? 네가 말이야 인간 되려면 말이야 저 시베리아 극동까지 한번 걸어 모기한테 100억만 마리 쏘이고 가보라고 인생만이 바뀔 거야 굉장히 이제 금방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분 무의 행위라 그러는데 거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거침이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여튼 그 이후 사형대에 선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거침없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노무현도 그래서 노무현도 거침없이 막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렸어. 대통령도 돼버리고 막 이미지 관리 안 해. 명성, 평판 뭐 신경 안 써. 그냥 폭주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도 예수의 인생 행보를 보면 거침없어. 그냥 막 헤로드 왕한테도 개기고 막 빌라도 총독한테도 개기고 막 제사장한테도 개기고 막 다 개겨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몽둥이로 막 휘둘러버리고 도대체 성전에서 예수님 몽둥이 휘둘렀다는 것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사고를 쳐도 진짜 대박 사고를 치네. 뭐야 이거. 왜 신도가 성전에 가서 막 기물파손을 저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어떤 놈이 미쳐가지고 막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막 직기를 때려 부수고 난리친 거야. 예수가 그런 꼴통이었어?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는 제가 볼 때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침없는 거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나 예수나 이 행보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 대신문관의 에피소드에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대신문관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자유라는 거죠. 천국이 아니고 자유다. 천국은 보상인데 보상받는 게 아니고 자유를 얻으면 그게 보상이에요. 자꾸 나 천국을 가고 싶어. 뭐 천국을 가야 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보상받겠다는 거야. 그럼 자유를 얻었으면 그게 보상이지. 이미 자유로운데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대에서 딱 풀려난 순간 도스토옙스키는 자유를 얻어버린 거야. 그 이후로부터는 뭐 겁나는 게 없어. 시베리아 가도 막 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오인회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이미 그 사형대에 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 이후 이제 거침이 없는 거죠. 근데 원인한테 왜 이제 TV에 안 나오냐, 왜 영화에 안 나오냐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고. 이미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럼 됐지. 뭘 그것이 더 하란 말이야. 그 인간이 한번 주목받았으면 됐지. 거기서 또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됐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또 뭐 증명해야 되고 막 노벨상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귀납적 사유를 하지 말고 신을 섬겨서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인간 자유를 원하는 존재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미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래서 예수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문둥병 환자도 살리고 장님 눈독 해주고 개머거리는 귀뚫어주고 불치병 환자도 낫게 해주고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부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야. 성전에 가서 그 이상한 아저씨들,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막 부닥거리 해버려. 그라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다른 그 많은 김영삼 쪽의 국회의원들은 다 그 김영삼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씩 하려고 영삼 형님, YS 형님, 저 문도장, 저 나중에 알았다 장관 한 자리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노무현은 이미 사형대를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사형대에 섰어. 이미 사형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놈은 그렇게 못해. 다른 놈은 다 YS 형님 나중 대통령 되면 제 한 자리 잊지 마세요. 저 귀여움이 다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그게 예수가 지구에 온 이유란 말이죠. 예수가 우리나라에 온 이스라엘에 지구에 뭐하러 왔냐고. 2000년 전에 왜 왔어? 누가 오라 그러냐고. 오라 그러는데 예수가 왜 왔을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냐? 그 사형대를 통과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은 그 사형대를 통과했냐고. 오인에는 레드카펫을 밟았을 때 이미 그 사형대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한 번쯤은 그 사형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형대를 통과할 수 있냐? 간단히 촛불 집회에서 마이크 한번 잡아버려요. 여러분도 이제 딱 보다가 촛불 집회 같은 찬스가 있으면 딱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딱 잡고 한마디 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사형대에 선 거야. 거기서 개소리하면 개쪽이고 거기서 잘해버리면 떠는 거지. 그게 이제 인간을 바뀌는 전율의 2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그런 2초를 경험해야 된다.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뀐다. 그 증거가 도스토옙스키다. 톨스토이나 뚜르겐에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톨스토이는 원래부터 귀족이고 교양, 에티켓, 매너, 사교계 이런 걸 익힌 사람이에요. 뚜르겐에프는 서양에 유학을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선진국에 다니면서 고급 지식을 익힌 사람이야. 도스토옙스키는 뭐냐?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와 체화된 사람이에요. 그 러시아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황제한테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야 진정한 러시아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황제한테 사형 선고 한번 받았어요? 못 받았지. 노무현은 사형 선고 한번 받은 사람이야. 깜빡이 한번 갔다 오면 사형 선고 받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 그 자체와 혼연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러시아에 딱 가면 문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러시아에 가면 문호가 될 수밖에 없냐. 억자이 무너져. 어저께도 제가 러시아 영화를 한번 봤는데 황당한 시장이 뭐 다리 공사를 한다 해놓고 그 돈을 다 해먹어버려요. 그럼 다리 공사가 언제 되냐. 3월 10일까지 된다 그랬어. 근데 3월 10일이 됐는데 다리 공사 안 끝났어요. 근데 왜 이제 신문 기자가 와서 왜 아직 다리 공사 안 끝나냐니까 눈이 녹아야 공사를 하지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눈이 언제 녹냐. 9월달 되면 녹는다고. 9월달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럼 9월달 되면 어떻게 다시 눈이 와.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 6개월 기다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눈이 오기 때문에 그 다리 공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그 다리 공사 예산은 시장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냐고. 시장님, 다리 공사 언제 해요? 눈이 녹아야 공사를 하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눈이 안 녹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다 억장이 무너져서 계속 가슴을 치다가 문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뭐든지 스케일이 커져.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뭐 수학 문제도 잘 풀고, 테트리스도 잘하고, 액계 소총도 잘 만들고, 왜냐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다리 공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왜?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죠. 네. 네, 톨스토이도 비슷한 일은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톨스토이는 사형대에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사형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총살 직전 1초 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사격 준비 자세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굴에 안대로 가리고 기둥에 꼭꼭 묶여서. 그래서 죽기 1초 전까지 갔기 때문에 톨스토이하고는 도스토옙스키는 비교가 안 된다. 네, 알고리즘상 오인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검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오인해를 언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목에 오인해를 쓰면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목에 오인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인해를 비판한 건 아니고 오히려 띄워준 거죠. 비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오인해의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사형대에 한번 써보면 좀 최진실의 행동 잘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누구나 그 사형대를 한 번씩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과격해요, 과격해. 예수님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야.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그런 얘기죠. 네. 57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고 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현재 75명이 시청 중입니다. 참여해 주신 75명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